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날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제가 영상으로 존경하고 또 흠모하는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잘 아는 그리스도의 변모 사건입니다. 사실 참 말씀을 연구하면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은데요. 이 말씀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면,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또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어릴 적부터 알고 있는 친구가 그날 이 본문을 저한테 펼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자기한테 설명을 하래요.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당혹스러운 말씀이고 힘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다음에 이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변모의 사건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도 참 특이한 이야기지만, 공간복음 전체에서 이 말씀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그 분기점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모두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가르치고 또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사실은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바르게 대답했다라고 칭찬도 하시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함께 보여준 한 세트와 같은 말씀이 이 변화산의 사건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내가 이건 정말 기억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사역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변모 사건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이후에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내용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만, 실제로 복음서에서 클라이막스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말씀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 본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올라가기 이전에 바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이라이트와 같이 클라이막스와 같이 보여준 사건으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의 분기점을 우리에게 만들어 내었다면, 동시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분기점을 만들어내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소위 말해서 기독론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제자론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다면, 나는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 세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이라이트와 같은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변모의 산, 변화산을 함께 올라갔다가 함께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의 산을 내려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제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가 개정개혁판을 읽고 있으니까요. 그걸 개정개혁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와 마가는 이 말씀을 다 세트로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붙여놓는데 누가는 사실은 앞에 있는 이 내용과 뒤에 내용을 함께 붙이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글을 쓰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 이후라고 선명하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봐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하신 이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의 고백 사건이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주도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사람들이, 무리들이 나를 누구냐,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닌 거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너희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정말 정확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고백이 맞지만 부족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올 때 인자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다니엘서 13장 27장의 말씀처럼 과거로부터 온 메시아의 사역들을 함께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다라고 우리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메시아다라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치고 소위 말해서 기독론에 관계되는 내용이지요.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23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도의 잊혀지지 않는 제자도의 핵심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부족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은 메시아는 진짜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바꾸실 하나님 나라 오게 하실 그 메시아는 구원할 메시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메시아다 고난받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메시아를 믿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독론과 제자도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지금 변화의 산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래도 예수님보다 행복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변화의 산상에서는 사실 예수님이 그 변화된 모습을 몇 명이 보았을까요? 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한 다섯 명 정도, 두 명 더 예, 모세와 엘리야 정도. 그런데 오늘은요. 변화의 산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아요. 함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올라가면서 그 모습을 오늘 함께 보자는 말씀이죠. 자, 함께 올라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시냐면 29절 먼저 보실 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여기 기도하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변하셨는데요. 모양, 용모가 변화, 변모하셨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빛이 났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태처럼 빛이 났다라고 설명하고 옷도 우리 주위에 보시는 클린 토피아에서 빨아서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의 빛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빛으로 눈이 비친 그 빛으로 옷도 변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낮아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올라가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주님이 주님의 신성이 지금까지 인성 가운데 가려져 있었지만 주께서 이 변화의 산상에서 주님께서 마치 어두움 속에서 마치 카메라에서 빛을 탁 쏘듯이 그분의 신성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계시의 최종 계시이자 근본적인 계시라는 그분이 바로 인성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베샬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준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사실 모세는 그 불타는 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가 실제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서 율법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만 만나고 그냥 초자연적인 하나님 그리고 번개와 연기와 천둥 구름 가운데 하나님만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 모세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뒷모습만 보여주셨죠.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산으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보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릴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봐서 자기 얼굴이 빛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던 그 빛은 하나님 봐서 반사된 빛이었습니다. 소리로 친다면 에코인 거죠. 메아리인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가 등장해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빛이셨고 그분이 내재된 빛을 신성을 그 모든 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되어서 빛을 발했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실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장엄한 영광의 무게를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변모의 모습만 본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오늘 밤 29절을 이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한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시내산에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 모세는 율법의 어떤 면에서는 상징으로서 율법을 받은 자로서 모세를 상징한다면 엘리야는 오늘 말씀 두 번째 등장하는 엘리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로 대표하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호렙산에서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하나님 가운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났지만 동시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과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만났다. 참 좋지만 그것도 신학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만났고 빛 대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했던 그 사람이 함께 등장해서 마치 구약의 화살표처럼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이 인성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분이심을 선명하게 화살표로 등장해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체이시며 그분은 선지자나 선생과도 비교할 수 없고 유일하시고 최종적이고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계시이며 최종적인 계시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지금 길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원래 교수가 원래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길게 설명하는 사람이 교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의미로 다가가십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지니신 인성의 모습으로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이시다, 최종 계시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가 믿는 바 궁극적인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하얀색 차도 보셨을 것이고 이렇게 노란색 옷도 보일 거고 여러 가지 색채를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색채는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이죠. 흰 차는 왜 흰색이냐 하면 흰색을 반사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했기 때문에 그 차는 흰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며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 내용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이 땅을 보는 어떤 색깔이나 어떤 실체가 바로 그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만 제대로 된 현상이 아니라 그 빛 때문에 그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빛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통해 보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이죠? 예수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며 내 삶과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비추어 보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정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분을 정말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고백과 그 고백대로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알게 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 하나로, 선생 중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로 생각하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은 다른 선지자도 아니시고 동양 철학에서 말한 비인격적이나 깨달음의 종교도 아니고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사상이나 어떤 개념도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안다면 우리는 이곳 가운데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영광 앞에서 부복하며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며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이 사실이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의 궁극적인 사랑은 주님께 있으며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인생의 나침판이 목적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에 걸맞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배를 하고 있죠. 누구나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그 갈망의 대상을 채웁니다. 공부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과 결혼과 연인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갈망하며 욕망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선택에서 욕망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정말 무엇을 욕망하며 무엇을 예배하며 무엇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캐나다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가 불안한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불안한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하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선택권과 욕망에서 선택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을 예배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아갈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간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우리의 궁극적인 예배의 대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며 진짜 그분이 우리가 갈망하는 바로 그분이시며 진짜 그분에 대한 갈망과 그분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만족함이 없고 행복감이 없으며 갈망 가운데 결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압도적인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압도적인 영광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살다 보면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문득 덧없음과 쓸모없음, 무의미하다고 인생이 이런 거야 라고 느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사람들 중에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보하라고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죠. 의미와 살아갈 목적을 주는 것, 인정받고 사랑해 줄 대상 때문에 가족과 연인이 필요하고 성취감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일도 필요해서 살면서 소확행, 소소한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오늘날 문화들의 모습인 거죠. 그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압도적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마치 어둠 속에서 가로등 속에서 그 빛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만족하며 그 가로등 빛을 내 인생의 길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가 딱 좋은 시절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올라와서 메샬롬 교회에 올라와서 여러분이 진짜 갈망하며 진짜 원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인생 모든 것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서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영광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해서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태양빛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길거리 조명등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영광에 의해서 다른 빛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행복과 그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과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영광을 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매주 예배로 올려올 때마다 주님 앞에 바라는 그 소원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여러분의 내면 속에 중심이 되시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주인 되시며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전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더불어 새겨야 될 말씀은 말씀을 보시면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세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마태나 마가복음에서 모세와 엘리야, 마가복음에 엘리야를 먼저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 두 명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하지만 누가복음은 독특하게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눈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별세, 이게 출애굽, 떠남,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별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땅을 떠나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내용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구약의 대표들이 등장해서 주님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그냥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이루실 거냐 하면 고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24장에 누가복음 제일 끝에 말씀을 보시면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27절 말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예수님께 관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에 관해서 썼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44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그 모습과 동시에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면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출애굽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코 두 개로 나눌 수 없는 그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장면에서 하이라이트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해를 소지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지만 그 가르침이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끝이 난다면 인류의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어졌을 겁니다. 악화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분을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셨던 일은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듯이 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주께서 우리 위해서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장면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고난이 한 세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탈진리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것, 기적도 바라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가 진리를 이 땅 가운데서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진리를 포착하고 진리를 만들어내는 시대를 살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지 않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으로 이 땅에 인성이시지만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그리스도와 고난의 그리스도를 함께 뗄 수 없다는 거죠. 신성으로 오신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뗄 수 없듯이 영광스러운 주님과 고난의 주님을 우리는 함께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서 죽으셨다. 모든 종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며 근본적인 계시이며 최종 계시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알렸던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주님의 별세와 출애굽과 우리의 궁극적인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떡 시험에서 이기셨지요. 경제적인 시험의 문제를 우리 위해서 우리가 잘 넘어지는 그 문제도 이기셨고 주님께서 산 위에서 세상의 권력에 절하라는 정치적인 그 시험도 주님께서는 이기셨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겠죠.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주님의 그 말, 그 시험에서 종교적인 시험도 이기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정치, 경제, 종교적 모든 문제, 그 문제보다 더 큰 우리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궁극적인 출애굽,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나 구약의 선조들이나 천사들이나 이 아름다운 비밀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의 사건과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영원한 출애굽의 별세의 이야기를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영광을 동시에 보며 더 깊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과 특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그리고 함께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영적 소비재처럼 살아가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고 유튜브 가운데 이 말씀 저 말씀 골라 먹는 재미로 클릭클릭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내용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고 지식은 포착하기를 원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며 그분 안에서 영광과 고난이 함께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마치 영광만 누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승리주의자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이 모습은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본 것으로라도 우리는 감복스럽지만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가볍게 다루기 때문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볍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영광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영광의 무게가 정말 가볍지 않다는 거죠. 누가 기독교를 가볍다 생각하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다면 그분의 영광 때문에 빛이 나는 아름다움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기쁨 때문에 주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받아서 갈 수 있는 그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무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죽은 자와 산 자의 중심에 서신 그리스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셔서 천상의 하늘 영광과 이 땅의 고통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다는 사실, 내 중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변부로 내몰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살아있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살아야 될 이유도 그리스도이 때문이며 모든 내 삶 속에 내 일과 내가 하는 모든 학업도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내 영혼과 내 삶의 인생이 돌아가는 동력과 내 인생의 기준점이며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신앙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믿지요 라는 그 말에 우리의 삶을 그냥 그 수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경배하며 영광과 고난의 내 삶의 모든 중심이 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그분이 아니면 그분이 전부가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서 그 고백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빙빙 돌려서 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 그 선명한 그림의 그리스도의 변모를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변모를 본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변모를 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봐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죠. 안드레와 요한이 있는데 3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변모의 모습을 봤던 함께 올라가서 이게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졸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구약에서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 베드로가 했던 그 반응이 뭐냐면 3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모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과 두 엘리야와 영광스러운 위대한 종교적 그 구약의 그 대표하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냥 눈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적 경험의 피크의 모습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는 초막을 세 개 짓겠다는 겁니다. 왜 세 개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세 개 짓는다는 것이죠. 그 영적 피크의 체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내려가서 말씀 전하고 내려가서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보다는 제가 이 영광을 계속해서 만끽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인 거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다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내용을 나누고 계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별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어린 양처럼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줄 별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처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산 밑에서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참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조직신학적으로 죄송합니다. 조직신학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는 고백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했지만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실천신학적인 측면에서는 0점짜리였던 거죠. 산 아래에서도 그 메시아를 원치 않았어요. 산 위에서도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봤지만 그 빛나는 그 영광을 나는 계속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만이 보였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은 베드로가 보였던 모습은 우리가 계속된 우리의 삶 속에도 유혹이지 않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영광, 손에 잡히는 영광, 그 영광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우리의 습성이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시내 산 아래에서 우상을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세상과 사탄이 손에 잡히는 것으로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추기는 희망과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부추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영광 받으면 나도 함께 영광 받고 그 영광 속에 머물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유혹과 도전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거절하셨습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거절하셨는데요.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베드로의 현세적이고 피상적인 열망을 주님께서 거두시고 구름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35절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의 아들 곧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사나라에서 말씀하면 크게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너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를 인정해야 된다 라는 말씀일 것과 동시에 그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 그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진짜 따르며 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의 말을 들으라. 고난의 길을 가야 하며 그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음성을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을 들었던 과거의 모세와 엘리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과 대답을 했던 모세는 하나님 영광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머물렀나요? 그는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 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가 다시 내려와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갔던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참 제자였던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모습으로 땅 아래로 내려간 것이죠. 여러분 호렙산에서 엘리야 기억나십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그 엘리야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산으로 내려갔죠? 그 시대 속에는 우상 숭배의 시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시대,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포악한 시대 가운데 다시 주님을 만나서 힘을 얻어서 내려가서 그 시대 가운데 자기의 남은 사명을 정말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엘리야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엘리야 시대에 다 열매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 아래에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화살표처럼 끊임없이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과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자기 부정과 거절받을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서 섬김의 삶을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삶을 살았던 주님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고백과 신학을 넘어서 주님을 따르는 바른 삶과 정말 제자도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안락한 초막을 짓고자 하였던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길 때라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너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속으로 들어가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우상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베샬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초막을 지었듯이 사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지만 초막 짓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또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시기를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정말 원하셨던 제국의 시대,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니느웨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초막을 짓고 영광 속에만 올바른 고백은 있었지만 바른 right doctrine, 교리는 맞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땅 가운데 들어가서 빛으로 살아가는 정말 내려가는 삶을 살지 못했던 요나를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주의 말씀을, 그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일까? 십자가의 영광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 영광 속에 함께 가는 그 고난의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우리들인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 말을 들으라 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이후에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보였던 딱 한 분은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때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어찌 빛이 나는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주 평범한 모습이었을 거고 빛이 안 나는 모습이었고 그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가 변모의 산을 내려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 속에서 죽어가고 그들이 넘어지고 엎어지는 삶 속에 함께 걸어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길을 올라가시면서 내가 왜 이 길을 올라가시는지를 주님께서 선명히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보였단 말이죠. 정말 우리는 이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로 인하여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 삶의 깔끔함을 바라며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생각하며 고난과 산으로 내려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리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과 같은 두 구절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누리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주께서 보이신 자국이 뭐죠? 십자가의 자국이셨죠.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은 고난과 십자가의 모습이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그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인 것 그것을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닮아서 영광스럽지만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산으로 내려가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궤적의 삶을 따라가는 그 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참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품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개혁주의 설교자 중에 우리 목사님도 존경하시는 목사님인 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으며 빈민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껏 보아왔던 가장 위대한 일은 빈민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같은 곳에 살면서도 자기의 집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상황이 변해서만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복음을 들고 기꺼이 고난에 동참한다. 개혁주의 설교자였던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제 세력파였던 도널드 크레이비라는 사람은 예수가 본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직히 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회적 행동을 낳았다. 하나님은 그저 신학이라는 거대한 흔들 의자에 앉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묵상을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행동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도 함께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였던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더 간총,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나와서 더 간총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그와 함께 행하는 일이어야 한다. 디트리트 본헤퍼는 실천가죠. 그런데 이걸 딱 다섯 자로 줄였습니다. 와서 죽으라. 그리스도가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는 그 영광스러움을 확실히 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자, 그가 바로 크리스찬이다, 제자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처음 와가지고 막 이렇게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불편한 마음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산 위에서 잠시 카메라의 셔터를 열듯이 잠시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변모의 모습을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잠시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모습을 봐야 될까요?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셨습니다. 제자들도 더욱더 어둠의 시기를 걸어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혼을 내기 위해서, 질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는 채찍이 아니라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잠시나마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끝이 있고 고난의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마지막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그 사랑의 빛을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주님의 영광을 본 것이 그의 평생의 그의 삶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그가 평생의 사역을 하면서 글을 남기면서도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는 그가 영광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갔었고요. 야고보는 이 영광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자로서 살아갈 수 있던 힘의 동력들이 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들의 일을 달려서 비록 고난과 죽음과 그 모든 끝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무력할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독교를 가볍게 여길까요? C.S. 루이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흐려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봐서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간데 가운데 살아가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이 제자들이 보았던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지복직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그 빛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베샬롬 교회 예배 가운데 올라올 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 영광에 내가 압도당하고 싶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복음의 빛에 나는 압도당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올라오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빛 가운데 그 빛에 반사되어서 그 빛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영광스럽게 승리의 삶을 이 땥 가운데서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을 넉넉하게 이겨내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힘들지요.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빛 자체인 그분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셨습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주시기 위해서 생명은 자체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버리심을 당했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이었죠. 영광에 빛나는 옷을 벗어버리셨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영광스럽고 고난의 주인 되시며 인성과 신성을 지니셨고 모든 신구약의 완성자이시며 이 땅의 중심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진짜 만나셨다면 그 주님과 함께 주님 만날 때까지 이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을 보면요. 8장에 상선약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간다. 그래서 도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유명한 사회학자인데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두 번째 산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첫 번째 산은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것이 공허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두 번째 산을 살아가는데 그 두 번째 산은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며 더 나은 삶이다라고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본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본 것도 아니고 자연을 만드신 분이시며 사람을 만드신 분, 인성과 신성의 이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보았다면 그분이 낮아지셨듯이 끊임없이 마지막에 있을 아름다운 영광, 그 영광을 사모하며 이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환호하시고 흩어지고 내려갈 때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실패자가 아니라 나는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이곳 가운데서 뵙기를 원합니다. 에샬롬 공동체 가운데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인하여서도 예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일에 끊임없이 낮아지며 섬기는 저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광의 자리만 머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항상 우는 자들과 약한 자들의 곁에 서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잊지 않고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예배에 모이고 그 빛으로 인해서 흠뻑 젖어들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 그 특권과 그 명예를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